오늘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직장 생활을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이 뭐겠어요? 돌이켜보면은 이력서 한 장 잘 만드는 거예요. 그 남한테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력서에 좀 그럴듯한 커리어를 좀 써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때문에 남보다도 그 열심을 더 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이죠. 그러다가 뒤늦게 신앙으로 들어왔는데 신앙도 자칫 와보니까 이게 이력서 쓰는 일인가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뭐 새신자반도 해야 되고 중급자반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사역자반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수없이 했어요. 그러다가 뭐 안수집사도 하고 뭐 장로는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월반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건 아니고 여러분 신앙도 자칫하면 이런 신앙의 이력서를 써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력서를 가장 잘 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그 이력서 쓰는 대열에 참여한 것이죠. 화려한 이력의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까지 간 것이죠. 신학대학도 최고의 신학대학을 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니 이 신앙의 커리어를 쌓는 이 일은 도대체 뭐 하다가 생긴 일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위대한 선언 중의 선언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상화되었다는 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냐? 남들한테, 사람들한테 내보일 만한 일이냐? 그런 얘기를 오늘 듣게 됩니다. 먼저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 한 단어가 생략이 되는데 빠졌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3장 20절까지 줄곧 달려오면서 바울이 한 얘기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했는데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깨어진 율법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날마다 보여준 것이죠. 죄 없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모두 전가되고, 그리고 내가 그 짐승을 죽여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걸 날마다 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속죄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점점 그 제사 제도는 결국 타락되고 말았고,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는 마치 장치처럼 여겨졌고, 성전 제도를 타락하게 하는 중요한 빌미가 되고 만 것 아니에요. 그 재물 장사를 하지 않나, 환전 장사를 하지 않나,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법,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야말로 대반전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율법에 목을 매달고 살았던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BC와 AD로 갈라져서 새로운 의의 길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 제도로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더 이상 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 아닙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 새롭게 계시된 것이죠. 그런데 이건 구약에서 뭐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계시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전체는 오실 하나님의 의,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될 하나님의 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하는 책일 뿐이에요.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이 구약 전체가 본인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 얘기를 찾아보면 얼마나 있다는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 얘기지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신약 전체를 이해하고 다시 구약을 들여다보면 아, 구약 전체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느냐? 왜 율법이란 것 이외에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나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한 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난 거예요. 과거까지 그렇게 율법에 매어 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라고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서로 감시하고 확인하고 그야말로 또 가리고 숨기고 별짓을 다 하다가 밤낮 없이 제사를 지낸들 의로워지지 않는 그 한계를 뼈저리게 알면서도 그렇게 거대한 율법의 시스템에 종속되었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한 의를 어떻게 그럼 받아들일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정상화할 수 있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는 이 실존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처절하게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충격에 빠진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한 행동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일어난 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 믿음이란 행동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믿는다라는 걸 동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동을 굉장히 많이 일치시키죠. 또 실제로 믿고 나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으로 증명되는 우리의 믿음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믿음 그 자체는 뭘까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가는 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믿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뻔뻔스럽죠.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무슨 뭘 요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끝없이 요구하고 또 끝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차별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왜 종교가 아니냐.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의롭다라는, 의롭다는 건 이게 법적 용어예요. 너는 이제 무죄다. 정말 끔찍한 죄인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넌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충격에 빠질 일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 나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넌 무죄다.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도대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기어이 차별할 만한 근거를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커리어를 또 쌓으라고 또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왔으면 새신자반을 해야 되고 또 이 과정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이 저기 저 우물가의 여인이 말이죠. 예수를 만나가지고 인생의 생수가 터지자마자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지. 이제부터 좀 믿어볼까,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볼까, 어떻게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이게 아니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떤 태도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믿음이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믿음 때문에 무슨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때문에 받는 거지. 내 믿음 때문에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내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기의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아니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바다에 빠져있는데 말이지, 바다에서 진짜 막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헬기가 왔어요. 내려온 건 뭐예요? 로프 하나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가 로프를 잡았을 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예? 학교는 어디 나왔냐? 어? 넌 몇 년 동안 너나 교회 다녔나?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로프가 내려왔을 뿐이에요. 난 로프를 잡았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잡는 손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일어나죠? 내 손에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로프에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헬기가 하나 떠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그냥 로프가 내려왔을 뿐이고 나는 그 로프를 잡았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선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일방적 조치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게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의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믿고자 애를 쓰고 별 방법을 다해도 안 되던 방법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 이런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그전에 성경은 구속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 속량은 원래 뜻은 몸값이에요. 속전입니다. 그 몸값을 치르고 해방되었다, 풀려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그렇고, 예? 온 것은 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속전, 몸값으로 내가 지불하러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이제 값을 너희들의 몸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여기 값없다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인데 이유 없이 우리 아무 까닭 없이 우리에게 그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이걸 또 우리가 저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가장 잘 말씀을 해뒀죠. 이 정확히 구원론의 핵심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죠.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이유가 없어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by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네가 구원받은 건 It is by grace. 은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부터 있습니까? 뒤에 붙어 있어요. Through faith. 우리가 그러니까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란 말이에요. 이 순서가 엇갈리면 안 돼요. 내 믿음 때문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푸셨는데 그게 내 믿음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왔다 이것뿐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저 벽에 있는 스위치 하나 올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불이 환하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구조를 압니까? 무슨 화력 발전소 구조를 알아요? 전선을 다 압니까? 전선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압니까? 도대체 여기에 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불을 위해서 한 게 뭐 하나 있어요? 딱 하나 한 거라고는 벽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스위치 하나 올렸는데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까닭은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스위치 하나 올린 것밖에 없지만 이렇게 됐어요. 수도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수원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그 거대한 이 수도관 상수관을 다 매설하고 말이죠. 우리는 수도 꼭지 하나 딱 틀었을 뿐인데 이 수도 꼭지가 틀리면 물이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틀 뿐 아니고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온다. 이 믿음으로 틀었을 뿐했더니 샤워도 하고 왔고 뭐 식사도 하는데 요새는 뭐 유충이 나와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자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뒤에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무슨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인데 이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아유, 선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공짜 싫어. 자기 혼자 살아야죠. 어떡하겠어요? 공짜를 안 받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값없이 받았다는 것. 이건 정말 이유 없이 받은 것. 우리는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마땅한 사람들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그냥 뭐 맨날 며칠 울어야 돼. 사실 또 처음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울지 않았습니까? 통곡도 하고 말이지. 그냥 뭐 까닭도 없이 눈물도 나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지 또 기억 다 잊어버리셨죠? 그 감격, 그 감동이 무대지만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요새 안 나면 좀 내가 무슨 뭐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피로서 세우셨, 피를 흘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 값 없다라는 뜻은 우리가 priceless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건 이게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죠. 가격을 못 매긴다는 것 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값 없이 주신 까닭은 그 가치가 너무 커서 인간에게 그 가치를 알릴 길이 없어 그냥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준 까닭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차별 없이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무슨 뭐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놓고 또 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미국에 입국 비자 받아놓고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입국 비자 받아놓고 안 가면 그 비자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자 무슨 대단한 조건입니까?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주면 우리가 받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받고 안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내가 어제 받고 오늘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자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받은 비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이유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놓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이 레위기의 피와 죄 사함에 관한 얘기가 다시 반복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세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영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영원하신 분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매달려 죽었다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신데 우리한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고 오고 오고 올 세대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동 땅에 효력이 있지 무슨 아프리카 땅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셨기 때문에 어디 어떤 곳에서도 그 피는 효력이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공의를 어떻게 세웁니까? 죄를 그냥 말로 야 넌 죄 없다 그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그 공의를 실천하시는 방법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야말로 인간에게는 BC와 AD를 가르는 확연한 인류의 구분점, 새로운 기점이 되는 것이죠. 2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하나님은 다만 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할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아무리 악을 써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물 밖에서 들어와야 의로우신 분이라야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고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도 의롭다 함 justified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가된 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긴 했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도 뻔뻔하게 사냔 말이에요. 3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뻔뻔하게 받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단 구원파라고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뭐 이 죄를 더 지으면 어떠냐?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믿음으로 받은 거지 안 그러면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율법이 무너지느냐? 아니 그때부터 비로소 율법은 율법답게 지켜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내가 율법을 한 점 1.1획이라도 내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오셨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관한 기준인데 이제는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감으로써 그 율법은 도리어 지켜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키려고 무슨 그렇게 의식을 해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 안 하려고 부들부들 뜹니까? 오늘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살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도적질하지 않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그걸 뭘 의식을 합니까? 그냥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운 관계에 들어간 감격으로 살아가면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도적질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남을 먹기 욕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점점 아 내가 언제 이런 율법을 지켰지? 뭐 옛날에 11조 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10에 3조를 해도 아무 평안이 있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이 소식 하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는 이제 정상적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그것도 신에 안 차면 아빠 아빠 부를 수도 있고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면은 날이 갈수록 힘들죠. 시간 지날수록 점점 목이 곧아지죠. 그리고는 이제 목이 곧아지면 뭐 할 데 없으니까 세신자들한테 괜히 군기 잡기 시작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라 저래라. 지나 잘하면 돼요. 지나 잘하면 돼. 자기만 구원을 제대로 누리면 돼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서 저게 구원받은 삶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따라오겠죠.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전하 제대로 믿게 해 주십시오. 구원 제대로 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마음껏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신앙 이력서를 쌓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력을 쌓아서 신앙 이력서에다가 내 커리어를 화려하게 쓰려고 지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 헌금했다, 내가 얼마 헌신했다, 내가 무슨 훈련 받았다. 주님, 그것들이 하나도 주님 앞에서 소용없는 것, 마치 분토와 같은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입술로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에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빠 품에 달려가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아빠 품에 안겨서 때로는 조르고 때를 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철이 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거룩한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케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목적과 삶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선포케 해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진리신 주님 만났으니 주님 진리 안에서 더 이상 속박된 삶, 구속된 삶, 세상이 나에 대하여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십자가의 놀라운 도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를 펼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